그러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해보면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져도 그 삶에 인생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인드 교육을 할 때 많이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인드는 이제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고 이제 거기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단순한 긍정의 마인드를 넘어서 이제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교육의 최고의 마인드는 사실 이 믿음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배워서 예 하고 심부름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얘가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오 하는 말을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 하면은 아니오 하는 거예요. 얘가 뭘 깨달았냐면은 아니오 하는 게 편하다는 걸 깨달았는 거예요. 예만 배웠을 때는 뭘 시키면 예 하고는 해야 되는데 이 부정을 배운 거예요. 아니오라는 부정을 딱 배우고 나니까 야 너 이거 해 하고 하기 싫은데 아니오 하면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아니오라는 말을 배우고부터는 이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길 시작하는 거죠. 제 딸이 아르헨티나에 단기 선교사를 갔는데 스페니쉬 언어를 잘 배워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언어를 배웠는가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 학생들을 훈련하는데 선교사님들 있는 센터에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언어를 빨리 못 배워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 있는 대로 보내서 한국 사람 없는 대로 보내야 그 나라 언어를 빨리 배우는데 그래서 제 딸이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라는 곳에 이제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데 남극으로 가는 그 땅끝 마을에 거기에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지내는데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자기가 때로 뭐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도 때로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이해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 뭐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말을 못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 하고 잘 따르다가 어느 날 아니요라는 말을 딱 배우면서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일까요? 예,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사단이고, 그 다음에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려면은 여러분 마음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러분 마음에 불순종하면은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건 거예요. 아니 내가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 가졌는데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때로 이제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스릴 때,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부모가 그 학생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마음을 보면 학생들은 부모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 캠프를 몇 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그 다음 중학교 학생 캠프, 고등학교 학생 캠프 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끼리 너무 이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는데 뭘 공유하냐면은 부모님을 이겨먹는 방법을 공유를 해요. 부모님이 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라. 이제 그 부모님을 이겨먹는 그 방법을 서로가 공유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흘러가는 마음의 세계를 보면 훤히 보이죠. 제가 저렇게 수순을 밟다가 저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고 저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할 거다 훤히 보이니까 이제 아이들, 학생들 마음과 이제 싸워주는 부분에 부모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학생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이러면은 이제 어렵기만 한 거죠, 보면은. 이제 흘러가는 마음의 세계가 딱 있는데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한눈에 보고 계시죠. 그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제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로 흘러가느냐 아니면은 긍정적인 그 마음으로 흘러가느냐. 그 다음 우리는 믿음의 단계로 흘러가는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무화과나무 열매와 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쁜 그런 생활을 하고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뭘 하나가 들어오면 그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 계속 새로운 뉴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생활 속에 접하기 때문에 이걸 마음에 오래 좀 머물러 두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제대로 여러분이 소화를 해내고 이걸 제대로 흡수만 하면은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고 이 말씀이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미경을 발명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현미경을 발명하고 많은 걸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이 발견되고 난 후에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도 물을 관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유리컵에 물을 담아서 보면 물은 투명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물을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물 박사가 있습니다. 물을 연구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물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평생을 연구해도 이 물에 대해서 아직 다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너무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아니 맹물 그거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가지고 평생을 연구해도 아직 물에 대해서 다 연구하지 못했고 다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요즘 정수기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면서 이제 물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설명을 해줍니까? 아마 학교 교과서보다도 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정수기 회사들일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디 정수기를 사용합니까? 예, 웅진. 예, 또요. 청호. 또요. 그 다음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죠. 저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정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제 정수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물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것이, 물은, 뭐 요즘 사람들이 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은 산성수하고 이제 알카리수하고 전기 분해가 돼서 나오는 물은 그래서 산성수는 어디에 쓰면 좋고 알카리수는 어디에 쓰면 좋다. 그래도 어느 정도 물에 이제 산성이 어느 정도일 때 물이 제일 좋은지 또 어떤 정수기 회사에서는 우리 정수기는 육각수를 만들어낸다. 이 육각수의 물이 물의 분자 구조가 육각을 이루고 있을 때 이 물이 제일 좋은 물이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 잘 몰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보면 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을 찾아보십시오.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자 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물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물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예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물에 생명을 생물을 번성케 할 수 있는 능력을 물에다가 준 거예요. 여러분 실제 물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작은 힘처럼 보이는데 산을 움직이는 그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물을 잘 받아들이면 생물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물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번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야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왜 되는 게 없냐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그건 여러분이 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 형제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앞으로 결혼할 때 너무 날씬한 사람 좋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빼빼하고 날씬한 사람은 병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음식이 풍부하고 많은데 살이 안 찌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어도 살 안 찌면은 참 부러워하지만은 그 사람은 집에서 남 모르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장이 안 좋아서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사회자님들 가운데도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같이 일하다 보면은 며칠 전에 이한규 목사님을 뵀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가 다 살이 쪘던데 이한규 목사님은 더 말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한규 목사님은 어떻게 더 말랐습니까 하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하고 하는데 이분은 우리 이 목사님은 장이 안 좋아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이 음식의 영양분을 흡수를 잘 못하니까 면역이 떨어지니까 늘 감기를 달고 사는 거예요. 늘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보면 부러워하고 우리는 먹어도 살 안 찌니까 우리 임민철 목사님, 이현무 목사님, 저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한규 목사님처럼 저렇게 먹어도 살 안 찌고 매일 밤에 라면 끓여 먹고 매일 뭐 이제 간식 먹고 할 건데 하면서 우리는 참아야 되고 그분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병이 있는 거죠, 보면은. 병을 달고 사는 거죠, 보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위가 안 좋아서 소화를 잘 못 해내는 사람, 장이 안 좋아서, 위는 괜찮은데, 장이 안 좋아서 흡수를 잘 못 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삶에 힘을 주고 면역력을 가져주고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말씀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여러분 인생을 번성케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번성케 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소화를 못 해내는 사람. 그다음 소화는 해내는데 이 말씀을 흡수를 못 하는 사람입니다. 위가 안 좋은 사람, 장이 안 좋은 사람 두 부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위가 안 좋은지, 장이 안 좋은지, 둘 다 안 좋은지, 둘 다 좋은지를 오늘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지요?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소화를 잘 못 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요? 말씀 듣는 시간이 힘든 사람. 말씀을 듣는데 앉아있는 게 힘들고 잘 졸고 지겹고 막 이런 사람은 소화를 못해내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유를 먹으면 소화를 해내는 사람이 있고 소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당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유당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 이 락타제라는 유당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우유를 먹으면 소화를 해내고 이게 영양분을 흡수를 하지만은 이 락타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유당을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먹으면 설사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 우유를 소화를 못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먹으면 됩니다. 계속 먹어서 유당분해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걸 소화를 해내면은 우유를 먹어도 괜찮은데, 자, 문제는 이제 말씀을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 우리 교회 말씀 시간에 잘 조는 자매들 쪽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가지고 조금 보호를 해드리고, 형제들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시간에 잘 조는 랭킹 1위가 있습니다. 1위. 근데 요즘 그 랭킹 1위가 요즘 위협을 받고 2위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데, 다크호스가 나타났어요. 그 랭킹 1위가 누구냐면은 우리 권현혁 집사입니다. 보면은 말씀 시간마다 이제 조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자매들 쪽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 자매들 쪽은 상상만 하십시오. 권현혁 집사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연관만 좀 있어요, 보면은. 요즘 이제 위협을 받는 게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타났는데, 이진선이라고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타났는데, 어제도 제가 누가 랭킹 1인가를 지금 요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위협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새로운 다크호스가 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권현혁 집사는 눈을 뜨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마음에 유익이 되고, 말씀에 마음이 끌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을 때우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해낼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도, 아, 이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하나님 역사하네. 그러면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왜? 이게 내 인생을 번성케 하기 때문에. 오늘 이종우 집사님 간증했습니다만은, 이 컨설팅하는 이런 부분에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그렇게 큰 돈을 주고 뭐 하려고 그걸 컨설팅을 받냐고 하지만은, 워렌 버핏이라는 경영의 귀재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부를 하는데, 어떤 기부를 하냐면은 자기하고 점심 한 끼를 먹는데 그걸 경매에 붙여요. 얼마에 이제 이걸 이 사람하고 점심을 한 끼 먹을 거냐. 최근에 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를 먹는데 얼마의 경매에 낙찰이 됐냐면은 54억 원의 낙찰이 됐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중국에 가상화폐를 하는 경영자가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에 54억이라는 돈을 주제, 그 돈은 또 전체 다 이제 기부가 되는 거예요. 원래 뭐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기부단체의 기부가 되기 때문에 기부도 할 겸 또 그 경영의 기재인 이분을 통해서 이제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는 최대 7명까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점심을 같이 하면서 자기 회사에 나아갈 방향이나 투자 방향이나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걸 이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분의 어떤 이야기를 하나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54억이 아니라 540억도 벌고 5,400억도 벌 수 있고 5조 4천 원도 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사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컨설팅은 말씀에서의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은,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했지만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번성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시간이 지겹고 졸리고 말씀이 안 들려고 해서 말씀을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말씀은 그래도 안 졸고 잘 듣는데 그런 사람은 장이 안 좋아가지고 흡수를 못 해내듯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흡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에는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했는데 이 생물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에 특별한 능력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물은 많은 것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자, 물에 많은 것이 녹아 들어가는데 용해작용이라고 하죠. 소금을 물에 녹이면 어디를 갔는지 다 소금이 녹아 들어가잖아요. 모든 물질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물 한 컵 더하기 소금 한 컵 하면은 1이 되는 거예요. 소금을 서서히 물에 녹이면은 그 소금 한 컵이 물에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1 플러스 1은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물은 1 더하기 1을 1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신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뭐 소금이 녹아 들어가면 소금물이 되고 설탕이 녹아 들어가면 설탕물이 되죠. 여러분 물의 가치를 높이려면 거기에 무엇이 녹아 들어가 있는가. 최근에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가 녹아 들어가면 여러분이 휴게소에 가서 물 한 잔을 주면서 2천원 3천원 내놔라카 뭐 이런 도둑놈이라고 하지만 커피 한 잔을 내놓으면서 2천원 3천원 받으면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죠. 보면은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커피가 그 녹아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우리 그냥 커피라고 하죠. 커피 물이죠. 보면은 그걸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 커피 한 잔을 즐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결국은 커피가 이 커피는 이제 물이 이 커피를 녹여내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물에 커피가 잘 녹아 내려올까? 그래서 여러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가장 원시적이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 커피를 커피 가루를 통째로 그냥 바로 물에 넣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커피를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보니까 커피 가루를 그냥 넣어서 그 가루를 가라앉혀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커피의 안 좋은 맛, 안 좋은 성분 이것도 그냥 다 같이 녹아드니까 사람들이 이 커피를 어떻게 좋은 그런 성분과 좋은 맛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연구한 게 커피를 드립해서 그런 종이에 걸러서 먹는 방법인 거예요. 요즘은 그게 불편하고 번거로우니까 커피 기계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커피를 갈아서 그다음 그걸 고압으로 이제 그 스팀을 커피를 통과하게 하면서 이제 그 물을 받아서 보통 이제 가게에서 우리가 사 먹는 그런 커피들은 이제 그것도 그 기압이 몇 기압으로 그 커피 물을 뿜어내느냐. 좋은 기계일수록 이제 고압에서 이걸 뿜어내면서 좋은 성분만 빨리 촥 뽑아내는 그런 각가지 방법을 연구해내고 또 어떤 나라에는 커피 포트에 끌리면 커피로 끌리면은 그게 수증기가 압력을 통해서 그 커피를 통과하면서 커피를 만들어내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커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커피를 녹여내는 거예요. 녹차를 좋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이 그 녹차 안에 있는 좋은 성분을 그걸 녹여내서 우리는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물에 하나님은 신비한 힘을 줬는데 그 안에 많은 것이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수경재배를 하는 법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수경재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흙으로 농사를 지으면 땅 바닥에 1차원적으로 심어서 그냥 거기서 자라는 그 하나만 수확을 할 수 있지만은 수경 재배를 하면 아파트식으로 층층이 수경 재배를 해서 똑같은 그런 바닥 면적에서 층층이 농사를 지어서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어서 요즘 이제 그런 농경법이 이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수경 재배를 하면은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해 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역시 거기서 중요한 건 물입니다. 그 수경 재배를 할 때는 그 물 속에 이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함께 그 물 속에 녹아 들어가 있고 그 물을 흘려줌으로 인해서 그 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또 필요한 성분을 이 식물들이 뽑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다 녹아 들어있어서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질 때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번성케 할 수 있는 이 성분이 다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줄 몰라서 말씀 듣는 시간이 힘들고 지겹고 졸리고 말씀을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내가 말씀 듣는 거는 좋다고 와서 늘 듣는데 이 말씀을 흡수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을 흡수를 많이 하려면 여러분 장이 좋아서 흡수를 많이 하면은 영양분을 있는 대로 다 흡수하고 면역도 강해지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흡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장이 좋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장이 좋아지고 이 말씀에 있는 것을 내가 흡수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비결은 제가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신앙에 제가 노트 필기를 하고 목사님 말씀을 정리를 하고 노트 필기를 하면서 굉장히 내가 신앙에 도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노트 필기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저는 늘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늘 제가 사용하는 볼펜은 이 색볼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또 사색 볼펜도 있는데 녹색도 나오는 볼펜도 있어요. 요즘 최근에는 그냥 삼색 볼펜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필기를 할 때 보통 까만색으로 필기했다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필기하고 또 좀 더 중요한 좀 핵심적인 빨간색으로 필기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줄을 치고 더 중요하면 별을 치고 더 중요하면 별을 세 개를 치고 이제 별 다섯 개는 없어요. 별 세 개가 최고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아 이게 내 신앙이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가르쳐 봤습니다. 가르쳐 보니까 좀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아 자기 신앙에 이게 도움이 된다는 알면 계속 할 텐데 이게 잘 왜 이걸 대중화가 잘 안 되고 왜 안 됐을까? 그럼 나는 왜 그걸 누가 나보고 하라고 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한번 쭉 더듬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도자기 골동품 도자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업이 커지면서 잘 되니까 점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또 도자기 골동품을 사러 가야 되고 진품 명품 이제 골라서 사 와야 되니까 점원에게 이제 맡겨두고 가게를 맡겨서 점원이 필요한데 점원을 구해서 이 도자기의 진품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여기에 소질이 없는갑다 싶어서 내보내고 다른 점원을 구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또 몇 개월 가르쳐 역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나는 이걸 쉽게 구분을 했는데 왜 이걸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터득했는가를 자기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구분하려고 안 하고 도자기 진품에 빠져가지고 어디든지 도자기 진품이 있다면 그걸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진품만 보다 보니까 모조품은 저절로 구분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교육 방식이 잘못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점원을 구해가지고는 진품과 모조품을 구분하는 법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품만 몇 개월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품하고 모조품하고 딱 갖다 놓고 구분해 보라고 하니까 대번에 딱 찾아내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잘못됐는가 하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 길로 오게 됐는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 내가 노트 필기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트 필기를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필기를 하게 되는가. 한때는 제가 수양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노트 필기를 한 게 아니고 연습장 노트를 가져가서 막 날려 적는 거예요. 왜? 한 말씀도 놓치기 싫어가 그걸 그대로 필기하는 식으로 적으려고 하니까 놓치는 게 많아서 그걸 막 필기를 연습장 노트에 필기를 해서 그 다음 이제 집에 와서 시간마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리할 때는 이제 까만색으로 일반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중요한 건 파란색으로 더 주면 빨간색으로 줄도 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그게 필기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는 고3 때였으니까 한참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공부할 때였으니까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학교를 가기 전에 성경을 한 10번 정도 이제 읽고 갔었는데 성경 전체를 10번 정도 통독하니까 젊을 때 기억력이 좋을 때 성경을 짧은 시간에 한 10번 정도 읽으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파노라마처럼 쫙 내 머리에서 펼쳐 있으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박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를 하면은 그게 막 연결이 되면서 그런 말씀들이 그 하나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연결돼서 많은 것이 비춰지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흡수를 많이 하려면은 장이 좋아야 되는데 이 장이 좋다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흡수를 많이 하려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흡수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장이 안 좋은 사람은 늘 와서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번성케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흡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내가 이 말씀을 똑같이 한 시간을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도 이 말씀을 흡수를 많이 하려면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기반이 있어야 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흡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머리가 좋아야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놓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흡수가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가 있어서 여러분이 활동이 제한될 이 시기에 여러분 성경을 읽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저들도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해외 다니고 늘 행사 있고 많이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제가 원래 성경을 한 10번 정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뭐 매일같이 새벽같이 강남을 가지만은 그래도 이제 성경을 한 10번 정도 읽어야 되겠다고 하고 지금 한 5번 읽고 그 다음 이제 성경 이제 구약성이 한 중간쯤까지 읽었으니까 이대로 이제 읽으면 한 원래 한 10번 정도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가 뭘 바쁘다가 성경을 많이 못 읽고 지내다가 제가 한 이때쯤 돼서 또 짧은 시간에 성경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은 또 내 어떤 신앙의 내사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기쁘게 또 여러분 이 시간 막 말씀을 잘 듣고 해도 흡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 여러분 마음에 영적으로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은 흡수를 많이 하려면은 장을 좋게 만들어야죠. 아, 그러면 내가 평소에 성경 읽고 이런 시간들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많은 걸 흡수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그냥 즐겁게 기쁘게 가서 앉아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흡수가 많이 돼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이끌려지고 그 말씀이 흡수가 되어서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고 나아가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계속 번성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이 안 좋은 사람은 20년, 3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먹어도 살 안 찌잖아요, 보면은. 왜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20년, 30년 해도 그다지 말씀이 여러분 삶을 번성케 하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흡수가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이 흡수가 되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 삶을 번성케 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용의 작용이 있어서 많은 것들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물은 똑같은 물처럼 보여도 제가 해외 가서 유럽 같은 데 가서 커피를 딱 먹어보면 맛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유럽은 석회질이 많아서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은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물이 좋으려면은 산이 많아야 되고 높은 산이 있으면 물이 좋은데 피지에 가니까 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도 피지 대사관에 가면 지난번 우리가 MOU 맺기 위해서 피지 대사관에 갔는데 피지 대사관에 가면은 무슨 물을 주냐면 피지 물을 줍니다. 그 물을 공수해 와서 그 물을 줘요. 왜냐하면 피지의 자랑인 거예요.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인데 피지에도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물처럼 보여도 어떤 물은 석회질이 녹아 들어가 있는 물이 있고 또 어떤 물은 철분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약수터에 가보면 야, 이 물은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네. 물마다 그런 성분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아니 물 속에 어떻게 많은 성분들이 녹아 들어가 그게 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물은 광물질을 녹여내고 바위를 녹여내는 것이 물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광물질 속으로 흐르고 그 다음 바위를 속으로 흐르면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풍화작용을 합니다. 물 속에 들어있는 그 이온이 광물질까지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이 흘러서 이 풍화작용을 하는 것은 바위를 나중에 가면은 흙으로 만드는 작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물이 가진 능력이에요. 물은 산도 없애는 것이 물이고 산도 옮기는 것이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화해내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걸 흡수할 줄 알면은 여러분 인생은 번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정수 집사님 간증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종의 음성 듣고 사업 방향을 하나 전환했는데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사업을 해온 수익 외에 지금 온라인상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90%고 지금까지 해온 게 그건 10%밖에 안 된다. 여러분 그 사업이 번성게 되는 거지 어디 안에 있었느냐.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 안에 있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받아들였을 때 아이 뭐 목사님 그래 하셔도 지금까지 내가 해온 노하우가 있고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사업 기반이 있는데 그거 고집하고 있었으면 계속해서 그냥 사양길로 갔을 겁니다. 교회 안에 들려지는 음성 하나 받아들였을 때 십몇 년 동안 사업을 해온 것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회 음성 듣고 받아들이고 한 그게 90%라면은 말씀이 교회 안에 들려지는 말씀이 그 인생을 그 사업을 번성케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모든 사람이 많아.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안 피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피냐? 뭐 구원이 시원찮아서 그러냐?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이 말씀을 소화해내고 말씀을 흡수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전부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하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번성케 하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이걸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는 신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18절 말씀에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에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으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하는 것만 배우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여운 짓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니 야 너 이거 버리고 와 아니 너 저거 가져와 아니 부정을 딱 배워버리면 그때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면 고집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어제 우리 예배 드리면서 몇몇 사람 보여드렸더니 훨씬 더 이해가 쉬운가 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에 갓 열려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시작할 때부터 열매를 먼저 맺습니다, 보면은. 다른 나무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꽃이 수정되고 꽃이 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 천지가 배나무 밭이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이 되면 배꽃이 하얗게 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꽃이 지고 꽃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걸 봐요. 근데 무화과는 열매부터 먼저 맺는데 이게 어린 무화과 열매입니다. 자 이제 이 무화과 열매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데 열매를 반으로 이렇게 딱 짜게 보면은 열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꽃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풀은 아직 익지도 않은 무화과 나무지만은 사실은 이 열매 안에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는데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야곱이 단지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내 말만 쫓아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형은 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가나이다. 아니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아가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도 어머니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럼 야곱이 어머니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믿음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자, 이제 야곱이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하고 해야 돼.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가 두 번째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스냐? 아버지 옆에 그러하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이 입으로 시인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열매를 맺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열매 안에 뭐가 있다고요? 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했을 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열매를 맺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야곱이 두 때나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 형 에스가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섬기려 하고, 이런 아름다운 꽃이 어디에 들어있었습니까? 열매 안에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에스로소이다고 말할 때 그때 이미 그 안에 야곱이 번성게 되어서 두 때를 이루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고 이게 다 그 안에 들어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또다시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부터 먼저 맺는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건 저주받을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가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는데 왜 다른 나무들처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라 생각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르게 좁은 길을 가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했는데, 무화과의 열매는 먼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열매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에스로소이다와는 그 안에 야곱은 그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꽃을 피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그 열매 위에 다시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자체가 꽃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PPT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열매 안에, 어린 열매지만 이 안에 꽃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열매가 익어가고 그 다음 이렇게 벌어지면서 안에 이걸 이제 반으로 갈라보면은 이렇게 꽃이 지금 피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열매를 먹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먹는 것은 이때 막 이제 꽃이 피려고 할 직전에, 이제 벌어지기 직전이나 약 조금 벌어졌을 때 이때 우리는 무화과 열매를 먹는데, 자, 이게 꽃을 피우면 이렇게 꽃으로 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무화과 열매가 익었을 때, 익어갈 때 좀 다 따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무화과 열매가 꽃이 핀 걸 본 적은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보다 더 이렇게 이제 벌어져 활짝 꽃이 피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 위에 다시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열매 안에 꽃이 있어서 이 열매가 자체가 꽃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애쓰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또다시 뭔가 그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좀 멍청해가지고 누가 들으면 야곱을 멍청하다 그게 말이 되냐 하는데 아니 결혼할 때 보면 멍청해요. 라헬을 연애해가지고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했는데 그래서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아래. 그게 멍청하지.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인지 남의 여자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게 안 멍청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김재홍 목사가 설교상에서 야곱을 멍청하다 했다고 그 지가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멍청하면 어떤 게 멍청한 건지 물어봐요 보면은 멍청하죠? 아니 7년을 사귀었는데 어떻게 자기 애인인지 자기 결혼할 자기 라헬인지 내한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딱 보면 알지. 맞죠? 예. 안 멍청하다는 사람은 그렇게 사세요 보면은. 그리고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래 또 7년을 더 봉사하잖아요. 아니 멍청하게 그거는 라반이 계약 위반이지. 그걸 왜 또 7년을 봉사해요 보면은. 7년만 봉사하고 둘 다 얻어야지. 그렇죠. 그거는 라반이 잘못했는데 그 다음 7년을 봉사하는 게 아니 아내를 얻으려면 뭔 14년을 그렇게 봉사를 해요. 그래서 멍청하다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멍청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 꽃 안에 열매 안에 꽃이 들어있기 때문에 야곱이 애씁니다 하고 하는 그 안에 만 가지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굉장히 꽤가 많은 사람이고 이용을 잘해 먹는 거예요. 야곱을. 그리고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는지 압니까? 검은 것이 내 것이 되라 했다가 아롱진 것이 내 것이 되라 열 번이나 품삯을 번역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 때나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애씁니다 하고 한 그 열매 안에 다 꽃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꽃이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고 그 위에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 안에 꽃이 있어서 야곱이 애씁니다고 받아들이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나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요? 예, 아멘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애씁니다 하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는 애수로 나가라 했을 때 아멘 하면은 애씁니다 하고 하면은 그게 믿음의 열매고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을 찾으십시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했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예,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하고 연결을 해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우리 마음에 아멘 하는 그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그냥 늘 입에 달고 부처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아멘 말고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의 소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소리를 하고 사는 그게 열매란 말입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열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나를 통해서는 왜 열매가 안 나타나? 나는 열매가 없어.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만 받았지 나는 늘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아, 난 열매가 조금밖에 없다. 작은 열매밖에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또한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실을 많이 맺어야 정상인 거예요. 열매가 많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열매가 별로 없지? 여러분이 꽃을 열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열매가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게 열매라면 여러분도 열매가 많이 맺어야 정상인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정상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많이 맺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의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 삶에도 많은 열매를 맺는데 다시 무화과나무 열매를 한번 봅시다. PPT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열매는 지금 꽃을 피우고 있죠? 다 익어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죠? 그 뒤에 보이는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보여요? 익었어요? 익지 않았어요? 아직 익지도 않고 그냥 파란 열매죠. 그죠?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가보면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는 이게 다 익어 있고 어떤 열매는 막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그림에도 보면은 이 열매는 다 이제 이 열매는 이제 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는 건 이거 따서 먹으면 될 정도로 익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거는요. 아직 익지도 않았죠? 예. 자, 여러분 인생에 공통적으로 여기도 저 뒤에 있는 조그마한 건 아직 익지도 않았고 뭐 벌어질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 위에 있는 두 개는 지금 익어가지고 꽃을 피우려고 벌어지고 있는데 자 한쪽에서는 꽃을 피우고 있는데 또 한쪽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많은 열매를 맺어놓으면은 어떤 열매는 익어서 막 꽃을 피우고 있는 꽃이 피는 것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신앙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뭐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을 안 가진 것들이 많은 열매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은 뭐도 없을까요? 꽃도 피질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생에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나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은 그리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한쪽에는 꽃을 피우고 있고 또 한쪽에는 열매를 맺고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의 그 어떤 표본이 누구냐? 누굴까요?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들어봤죠. 예,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많은 열매부터 맺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이제 어떤 열매들은 익어서 꽃을 피우고 있고 어떤 건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열매의 조상이고 믿음의 꽃을 피우는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살펴보지 못하지만은 제가 목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알면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알면은 흡수하기가 좋은 거죠, 보면은. 자,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지시할 땅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좋은 게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을 곳이 없어요. 보면은 열매가 열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막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잘 되는 어떤 이런 이게 열매라고 생각 아니 아브라함이 아멘하여서 받아들인 그게 열매란 말입니다. 꽃은 아직 피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나 아직 꽃은 피우지 못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간 그것이 나중에 가보면은 많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일단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해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내 후사가 되려 했을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야 네 후사가 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또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습니까? 아니 그래도 자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가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내 몸에서 난 자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17장에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거라고 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살아도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을 때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소리를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18장에서는 사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웃었다가 어찌하여 네가 이제 네 사례 네 아내 사례가 웃느냐 했을 때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했을 때 사라 역시도 아멘하여 받아들입니다. 열매를 맺은 거죠. 믿음의 열매를.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의 꽃이 피는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그 다음 꽃이 피는 그 역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 21장에 넘어가면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이 아멘하여 또 받아들입니다. 22장에 가면은 네 아들 이삭을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이 아멘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열매의 조상이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노년에 가보면은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범사에 여호와께 복을 받았더라고 번성케 되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열매의 조상이고 믿음의 꽃의 조상인데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열매를 맺은 걸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과정, 열매를 맺는 과정,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기대를 두고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라야 네 후사가 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또 아멘하여 받아들이는데 그러고 나서 뭔 아름다운 꽃이 피느냐? 아니요.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아니다. 사라가 낳은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거라고. 아니, 자식도 없는데 그럼 언제 자식 얻어요? 보면은. 근데도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에 열매를 맺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놓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많은 열매가 있고 그 다음 그 열매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는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는 새로 열매를 맺고 그게 아브라함 생애에 풍성한 열매 맺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어 있고 한쪽에서는 꽃을 피우고 있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열매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를 때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뭐 꼭 그대로 해야 될 게 있나? 여러분 그 이제 창세기에 아브라함 생애가 12장부터 자세하게 나오면서 24장까지 범사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그 인생의 믿음의 열매가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삶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하나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누가 나오냐? 롯이 나오는데 이 롯의 사위들, 그 다음에 롯,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자 이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주님이 저주하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롯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거니까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할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그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농담으로 여겼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롯에게 덜에 머무르거나 길을 돌아보거나 덜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했습니다. 근데 롯이 하나님의 뜻을 굽혀서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내가 산으로 도망하여 갈 수 없나이다.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소활성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굽혀버립니다. 아멘이 안 됩니다. 아멘하고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뜻을 굽히고 소활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하래도 꼭 굳이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건 아니네. 그러면 내가 뭐 들에 머물러가 있으면 몰라도 뒤를 한번 돌아보는 거야 좀이야 괜찮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두 딸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번성케 하자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러분 그럼 창세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브라함의 삶과 그 열매가 꽃을 피워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 롯의 생애를 딱 끼워놨는데 이 롯의 삶에 보면은 아주 작은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롯의 아내도 그렇고 두 딸도 그렇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그 집안 전체에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삶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열매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 열매가 앞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얼마나 큰 역사를 불러올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의 그 말을 따라서 애씁니다고 한 그 안에 그 열매 안에 만 가지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예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 재앙을 내린다 했는데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예하고 받아들이고 롯이 산으로 도망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랬으면 롯의 집안이 그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장관도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고운가루 한 서에 한 세계라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계를 하라 했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한 그 하나가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내 마음에 싫어요, 안 해요. 이 하나가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느냐는 거예요. 아멘하는 그 하나가 열매를 맺는 삶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불러오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 소중한 열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아주 작은 데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배워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삐딱해져서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뭐 꼭 그러냐고 어느 날 그 마음에 삐딱하고 불신하는 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니까 뿌리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 앞에 또 주님의 뜻 앞에 교회가 하는 일 앞에 이게 아멘하여 여러분 마음에 열매를 맺지 않는 이것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불행을 불러오는지 롯의 마음에 아멘하면 되는데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다 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할 건데 아마 롯이 아멘하여 받아들였다면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거고 산으로 도망해서 굴에서 두 딸과 있는데 두 딸이 엄마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동침할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그러면 두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어디서 배필을 구하느냐. 롯이 아브라함에게 갈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에게 318인의 용사들이 있는데 그럼 아브라함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 아브라함에게 가면 야 너 이제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 그러면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를 다 허비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간 탕자처럼 롯이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두 사위도 없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다툼도 없으면서 너무너무 복된 인생, 이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롯의 마음에 아멘하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정말 그 인생이 롯의 인생과 집안이 다 망하는 불행한 그 하나가 아멘할 줄 모르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주님이 저주한 것처럼 그 인생에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아멘할 줄 모르고 받아들일 줄 모르는 때로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도 이 물 속에는 많은 것이 녹아들어 있는데 내가 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능력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 물 속에 많은 것이 녹아들어가 내가 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안에 엄청난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의 뜻 앞에 여러분 마음에 아멘하여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많은 성분이 있어 여러분 인생을 번성케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 말씀을 소화해내는 것도 배우고 흡수하는 것도 배우고 내 인생에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번성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 이런 너무너무 복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 소중한 시간 졸면서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생각하면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이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번성될 수가 없는데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믿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꽃을 피우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한쪽에는 꽃이 열매가 익어서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열매도 있고 한쪽에는 이제 갓 맺은 열매도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어놓으면 계속해서 열매가 익어가고 꽃이 피는 역사를 경험할 테인데 우리 마음에 아멘하여 받아들이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놓으면 그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역사를 불러올 줄 믿습니다. 물이 생물을 번성케 하라는 것처럼 이 말씀 하나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번성케 할 줄 믿습니다. 삶에 번성이 안 되는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소화해내는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들어도 그 삶은 여전히 쪼그라져 어렵게 지내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 속의 역사에서 많은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